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마다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강한 손을 새롭게 경험하고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칙이 많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혼돈된 세상에서도 붙들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보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무엇을 아는 듯이 교만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때로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오니 우리의 깊은 어리석음에서 항상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설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결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혼란 속에 우리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 불완전했고, 그 불완전한 것 중에 가장 불완전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편리와 쾌락에는 빠르게 타협하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헌신에는 더디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다시 모이는 예배를 향해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에 개혁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연합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더큰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학교 또 일터가 다시 마주하는 일이 번번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바쁨과 분주함이 영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항상 지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어서 일과 양육에 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리오픈을 준비할 때에 영적인 목표가 먼저 분명해지게 하시어서 우리의 노력이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이면서도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갈빗대를 빼내어서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됨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서로 생명을 나누어 가진 사이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어 가진 존재로서 함께 살아갑니다. 한자글로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는 영어의 A자, 이 알파벳 중에서 가로줄만 없는 형태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의 막대기가 다른 하나에 기울어져서 붙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동양에서도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스듬하게 기울여진 모양새로 의존되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속한 생명으로서 살고 서로에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면 내가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를 잘 되게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내가 기댈 너를 잘 되게 함으로써 내 존재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원리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동일한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는 악인과 의인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형편의 차이가 나는데 악인은 모든 일에 불안을 안고 살고 의인은 모든 상황에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관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을 글자 그대로 뜻으로 보면 악이란 상대방이 무덤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악인이란 상대방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무덤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만큼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가 잠재적인 적이 됩니다. 내가 다른 이를 바라볼 때에 무덤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기에 다른 이가 나를 볼 때에도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끝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잘 되게 하려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타인이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위에 지고 싶은 친구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세워야 할 친구로 바라보기에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호의로 대해주는 이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호의를 주는 만큼 또한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함으로써 자신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을 이해하기에 쓸데없는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호받고 또 그렇게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사자 같은 담대함은 하늘을 봐도 호의가 느껴지고 주위를 돌아봐도 호의가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주위가 온통 적들이니 항상 긴장감이 돌고 친구로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온통 주위가 친구이니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안에서 타인을 향한 진실된 호의가 있어서 스스로도 떳떳하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것을 알도록 갈비뼈를 나누어 갖게 하시고 호의로서 서로를 대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생명적 가치를 나누어 살도록 만든 그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운영할 때도 똑같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원리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힘 있는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가치가 용인되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억눌렸던 노예들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해방 이전에 애굽의 악한 가치와 문화로부터의 자유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히 하는 나라가 아닌 자유자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율법에 담으셨습니다. 율법의 가치는 애굽의 문화를 대적합니다. 왕만이 존귀하다, 힘 있는 자만이 대접받는다는 철학과 충돌합니다. 율법의 가치는 사소해 보이는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율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구별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선별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분명하지 못하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지 않으니 제각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일들이 빈번해지며 스스로의 지혜를 뽐내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의는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모임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말씀은 더욱 끔찍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와 같으니라. 이 2절의 현상이 더 확장되어 일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가난한 자가 같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도 죄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도 끔찍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자 낮은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는 이 부자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에는 항상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한 여인이 재벌 2세와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 결국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은 빠져듭니다. 이것을 하비라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약한 자는 강자의 삶에서 삶을 자신의 삶과 합일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부와 힘이 약한 자를 짓밟음으로써 만들어진 것을 보아도 그것을 향한 갈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태를 따라해서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을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갑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그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에 없으면 교회도 이와 같은 일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이 을의 욕망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나름 좋았던 형편이 같은 동족과 동족의 사기와 이 거짓말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일들이 빈번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국인을 사기치는 사람은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말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수민족입니다. 머리가 검고 눈동자도 검습니다. 이유 없이 거리를 걷다가 이 아시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얻어맞는 일들도 뉴스에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생채기가 소소하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갑의 일들을 이 바라보는 을의 욕망을 점점점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비전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비전이 이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의외로 깊숙이 뿌려내려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작동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파에 풍전등화와 같아도 우리는 우리끼리의 싸움에 치중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을의 욕망에 충성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충동될 때에 이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되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갑과 합이라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을을 이해하고 품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히 얻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비전이 충만한 자가 2절에 소개된 것과 같이 장구한 역사의 평화를 만드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대안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또한 대비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고아와 나그네와 이 과부와 같은 자들을, 그 약한 자들을 홀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버리고 짓밟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인이 가진 사자 같은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정의를 지키려고 하니 그 마음에서 영원히 불안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항상 내 마음을 붙들어주니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면 할수록 자유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 영혼을 견고히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묵상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훤히 보고 더 이상 감춰진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특징은 새로운 것이 다가오면 항상 배우려고 한답니다. 늙음의 특징은 과거의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늘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서든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젊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후패할지라도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고 명철로 세워지고 인생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사자 같은 담대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문화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의리 욕망을 추구하는 권력자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슬픔들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뢰 욕망에 충성케 되게 만들어 갈 때에 주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고 거기에 충성하게 하셔서 깊은 평안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평안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갈망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